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문학, 영화, 드라마, 그리고 노래의 소재로 사용된 단 하나의 주제가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도 사랑이겠죠. 그만큼 우리는 사랑을 탐구하고 사랑을 연구하며 사랑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사랑을 갈망하며 사랑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토록 사랑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사랑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만일에 제가 여러분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정확한 정의를 내려주세요라고 부탁을 했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사랑을 받아보셨고 또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불쑥 사랑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는 않죠. 사실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정확한 답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질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창시자요,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사랑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첫 번째 참 사랑에 관한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참 사랑은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의 본문 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 순간에 무엇을 행하셨죠?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려면 그 사람이 나를 위해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지 무엇을 내어줄 수 있는지를 보면 정확하게 그 사랑의 깊이가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사랑이라고, 진정한 사랑은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도 우리는 일맥상통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하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정말로 사랑하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하찮은 것, 불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것이 바로 참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까? 무엇을 주셨는지를 보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10명의 아들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10명 중에 한 명의 아들을 희생시키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겠죠. 10명이라 해도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시키셨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참사랑이 무엇인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여기까지만 말하면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너희도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거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만일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냥 서로 사랑해야 되라고까지만 말씀하셨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의 기준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사랑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정확한 기준을 설정해 주셨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여러분은 이 명령을 지키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야 돼. 저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말씀 저는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그러나 안심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수준 위로 뛰어 올라오라고 다그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라라고 우리를 압박하시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있는 우리의 수준 가운데서 우리로 찾아오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은혜로 사랑으로 한 걸음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이죠. 한번 아브라함의 삶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나에게 번제물로 바치라. 세상에 이것만큼 황당한 명령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그 입장이 되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랍니다. 이거보다 더 황당한 말씀은 있을 수가 없겠죠. 근데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는 황당한 명령보다 더 황당한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 있었죠? 그 황당한 명령에 너무나 황당하게도 실제로 순종해버린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와 절망을 동시에 느낍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면서 참 은혜롭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와 동시에 좌절감과 절망감이 밀려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칼을 들고 여러분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심장에 꼽을 수 있겠습니까? 각을 떠서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데 내 아들의 몸으로 번제를 드리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못할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22장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거쳤던 그 모든 여정을 보면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번제물로 내어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그가 처음부터 반석 같은 믿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에게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태산과도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의 일상을, 그의 여정을 추적을 해보면 그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계속해서 두려워합니다. 굉장히 비겁한 행동도 서슴치 않고 했습니다. 믿지 못했기 때문에 불신에 의한 결정을 내렸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가 지쳐있을 때마다 힘을 불어넣어주십니다. 그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십니다. 그가 실수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십니다. 그가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하나 인도해 주시다 보니 어느 날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에 우뚝 서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루아침에 그렇게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다려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성장시키고야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어차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는 거라면 난 뭘 하면 되죠? 그냥 나는 팔짱 끼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요.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해주신다면서요.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말입니다. 아니요. 우리가 하루아침에 독자도 아끼지 않을 정도로 사랑하는 수준에 올라갈 수는 없겠으나 오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우리는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되겠죠. 갑자기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시키는 그 수준에 머무를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의 오늘 하루의 한 시간을 저 사람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겠니? 네가 전 재산을 다 줄 수는 없어도 커피 한 잔을, 따뜻한 식사 한 끼를 대접해 줄 수 있겠니? 네가 전 인생을 다 불살라 드릴 수는 없다 할지라도 이 봉사 하나에, 이 섬김 하나에 네가 헌신해 줄 수 있겠니? 그렇게 그냥 한 걸음씩 내딛어 보는 겁니다. 내 전 소유를 다 팔아줄 수는 없겠지만, 내 온 인생을 불살라 드릴 수는 없겠지만, 내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희생시킬 수는 없겠지만, 커피 한 잔은, 한 시간이라는 내 하루의 시간을, 그리고 하나의 봉사라는 거에는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한 걸음씩 순종하다 보면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어느 날 모리아 산에 우뚝 서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의 날이 이르기까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랑에 대한 두 번째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참 사랑은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 9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대신 내어주신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까? 우리를 살리려 합니다 라고 오늘의 본문 말씀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역설적이죠. 세상에 이것만큼 큰 모순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죽으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만일에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했다면, 예수님의 유익을, 예수님이 누리실 혜택을 먼저 생각하셨다면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셨을 리가 없겠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했다면 구유에서 태어나실 일도 없었을 것이며 평생을 소외받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을 리도 없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셨을 리는 더더욱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남을 먼저 생각하셨기에 그분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내려놓으실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대인관계에서 갈등과 마찰과 충돌이 생기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나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기준에는, 내 생각에는, 내 상황에서는, 그때의 나의 감정에서는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거든요. 그딴 말을 내뱉으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내 취향에, 내 생각에, 내 인생 철학에 맞춰야 되는데 안 맞춰준단 말이죠. 자기 멋대로 행동한단 말이죠. 자기 감정에 충실하단 말이죠. 내 감정에 충실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내가 듣기 원하는 말을 좀 해줘야 되고 내가 보기 원하는 행동을 척척 알아서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충돌과 마찰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부싸움이 왜 일어날까요? 아주 간단해요. 남 위주로 생각하지 않고 나 중심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 배우자는 왜 존재하는가?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아, 그러니 남편이 당연히 돈도 잘 벌어와야 되고 그건 기본이고, 아,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집에 오면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맛있는 밥도 해주고, 요즘 드라마 보면은 멋진 요리도 척척 해내던데 내가 샤워를 하면은 냉큼 달려와서 드라이기를 들고 내 머리를 말려줘야지, 쓰다듬어 줘야지, 영화 주인공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달콤한 말을 정확한 타이밍과 분위기에 해줘야지, 그리고 좀 집에 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말고 선물을 들고 와야지, 내가 뭐 언제 큰 것 바랬나? 자꾸 반짝이는 것만 바랬지? 근데 그런 행동은 하나도 하지 않고 항상 자꾸 내 열뻗치게 하는 행동과 말만 한단 말이죠. 왜 우리가 배우자와 싸울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솔직하게, 정직하게 생각해 봐도 아마도 우리의 솔직한 답은 이것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잘못했으니까 내가 화가 나죠. 근데 왜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 사람은 절대 악이고 나는 절대 선입니까?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고 했는데 그 사람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부부싸움하고 있는 건가요? 그런 적은 없어요. 분명히 솔직하게 생각을 해봐도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저 사람이 잘못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걸까요? 내 기준대로 생각했기 때문에, 내 인생 철학대로 평가했기 때문에, 내가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대로 그 사람을 판단했기 때문에, 내 감정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때 내 입장을 그 사람이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이해해야 되는데 눈치도 없이 그 말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 기준대로, 내 취향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그 사람을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이유, 나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참 사랑은 말이야, 남을 먼저 생각하는 거야. 그 사람이 지금 어떤 기분일까?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까? 내 생각엔 이게 상식인데 저 사람에게는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겠구나. 나의 자라온 배경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예의를 갖추는 건데 저 사람이 자라온 배경에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남을 먼저 생각한다면 싸울 일이 있겠습니까? 미국의 코넬 대학교에서 인류 유산 프로젝트로 출판했던 책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당신도 알게 된다면 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은 한평생을 행복하게 부부 생활을 유지해왔던 시니어 커플들 수백 명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하면 부부 관계를 행복하게 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부부 싸움을 안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건강한 가정을 함께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수백 명의 시니어 커플들에게 물어본 결과 한 가지 아주 소중한 비결을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그거를 실제로 읽어보면요, 이건 뭐 비결이라고도 할 수 없어요. 이게 비결이라고 그 책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 배우자를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라. 이게 비결입니까? 그 수백 명의 시니어 커플들을 인터뷰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 안 해도 제가 바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공짜로. 그런데 모든 진리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지 않아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미 그 정답을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배우자를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 이 자리에 모르고 계셨던 분 한 분이라도 있습니까? 다 알죠? 문제는 실천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어떻게 하면 나를 내 배우자가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해줘야지, 당신이 이런 상황에선 이런 말을 했었어야지, 또는 그딴 말을 내뱉지 말았어야지, 내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싸움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결국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참 사랑은 남을 먼저 생각하는 거야. 우리는 계속해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삐뚤어지는 거예요. 복음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첫 단추를 왜 잘못 끼워넣게 되는 것인가? 자기중심적으로 복음을 바라보고, 자기중심적으로 복음을 이해하여, 자기중심적으로 복음을 적용했기 때문에 첫 단추를 그렇게 끼워놓은 사람, 평생 이 질문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셔야 되는가? 그래서 항상 질문이 많게 될 수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은 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가?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은 왜 냉큼 달려오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왜 저 집 아들만 명문대에 합격시켜 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는 침묵만을 지키셨는가? 하나님께서는 내 가족이 아파하고 있는데 냉큼 달려오셔서 왜 치유해 주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더 인정받는 박수갈채가 쏟아지는 자리에 세워놓지 않으시는가? 기타 등등입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셔야 되는가만 항상 고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여 복음을 제대로 적용한 사람은 모든 질문이 사라지고 단 하나의 질문만이 남는다고 말씀드렸죠. 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 오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참된 신앙생활이 비로소 출발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인간 세상의 법칙과 패턴을 십자가를 통해서 산산조각 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십자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수치와 고통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십자가를 향해서 의연히 걸어가셨습니다. 자, 그 자리가 얼마나 수치스러웠을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갑니다. 그 위에 다시 한번 내리꽂히는 채찍질은 어마어마한 고통을 느끼게 했을 것입니다. 이미 채찍질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의 체력이 바닥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납니다. 살점이 계속해서 뜯겨 나갔기 때문입니다.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주먹질을 하고 홍포를 입히고 조롱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으로 향하는데 모든 무리들이 줄 서서 욕설을 내뱉습니다. 침을 뱉습니다. 계속해서 조롱하고 놀립니다. 십자가에서 손과 발이 대못에 뚫려 나갔습니다. 피가 나오고 태양빛은 장렬하고 어마어마한 고통에 시달리고 목마르고 슬픕니다.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무엇을 떠올리셨을까요? 왜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하셨을까요? 그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떠올리고 계셨던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주님 자신을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저를 그리고 여러분을 먼저 생각하셨기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것을 떠올리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완주하신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사람들이 외쳤죠.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지금 한번 내려와 봐. 네 자신 한번 증명해 봐.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럼 내려와 봐. 시원하게 내려오면 내가 한번 믿어줄게.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으셨죠. 그러나 내려오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내려오시면 우리가 죽기 때문에, 그분이 내려오시면 우리가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생각하셨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완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것이 참 사랑이란다.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도 남을 먼저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랑에 대한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참 사랑은 내가 먼저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늘의 본문 말씀 10절이 무엇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성경이 선포하는 위대한 진리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너무나도 놀라운 진리 중에 하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가야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왜 그토록 놀랍고도 위대한 진리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 절대자, 주관자, 통치자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분은 가장 높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는 또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낮고 작고 비천하며 미천한 존재입니다.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입니다. 우리는 한 줌의 흙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허공에 떠돌아다니는 먼지입니다. 심지어는 깨끗한 먼지도 아니고 더러운 먼지입니다. 그런 티끌 같은 나를 생각하사, 나를 먼저 생각하사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다고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대체 왜? 뭐가 아쉬워서? 나 하나를 살리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기에, 하나님이 뭐가 그렇게 아쉬웠기에 나를 먼저 찾아오셨을까요? 마땅히 우리가 먼저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세계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반드시 누가 우물을 팝니까?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죠. 아니 그러면 목이 안 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겠습니까? 우리는 죄 중에 죽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이미 죽은 목숨이고 영원한 멸망을 향해 달려가던 소망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겐 구원이 절실해요.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갔어야 되죠. 근데 참으로 놀랍게도, 너무나 황당하게도, 정말 희한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란 완벽한 착각에 빠져 있었어요. 하나님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하늘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있었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던 그때에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바랄 수도 없었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저명한 변증가인 C.S. 루이스, 아마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아주 철저하고도 지독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기독교 교육을 받으면서 태어난 모태신앙이 아니라 지독한, 철저한, 아주 고집스러운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기독교 변증가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저서에 보면 그의 자서전을 통해서 그는 그가 회심하게 되었던 동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델링 기숙사에 있을 때였다. 밤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잠시라도 쉬려고 하면 내 편에서는 그렇게도 부딪히기를 원치 않았던 그분이 무정하게도 끊임없이 내게로 다가왔다. 두려워 피하기만 하던 바로 그분이 드디어 나를 찾아오신 것이다. 1929년 마지막 학기에 나는 드디어 항복하고 말았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어 기도했다. 그가 무신론자로서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어? 나와보면 있으면 나와보라고라 하에 삿대질을 하다가 어느 날 혹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라는 생각이 되어서 구도자가 되어 찾고 찾다 보니 하나님을 발견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은 신은 죽었다라고 외치고 하나님을 믿고 싶지도 않은, 내가 죽어 있는데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것조차 자각하지 못하는 황당한 상황에 있는 나에게 그분이 찾아오셨는데 한 번 찾아오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집요하게,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끝까지 찾아오셔서 결국에는 만날 수밖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신론자가 기독교 신앙을 변호하고 변증하는 변증가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이와 같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참 곱씹어보면 곱씹어볼수록 그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가 왜 그토록 소중할까요? 여러분도 한번 냉철하게,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나 한 사람이 하나님 믿어드리면 하나님에게 대체 무슨 혜택이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덜 영광을 받으시다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니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가난하게 살아가시다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헌금을 하도 신실하게 잘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부자가 되신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다 실력 없는 놈들만 하나님 나라에 있다가 실력이 출중하고 똑똑하고 잘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섬기고 봉사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제부터 나의 공로로 인하여 확장되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심지어는 우리가 영원히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태초 전부터 영원 무궁토록 완벽한 영광을 누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늘도 땅도 산과 바다도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헌금으로 하나님은 조금도 더 부자가 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봉사와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장 많이 기여한 것은 사고친 것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어제는 저기서 사고치고 오늘은 또 여기서 사고치며 내일도 또 어딘가서 사고치는 것이 저의 현주소입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안 도와드리는 게 도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보탬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그 순간부터 그날을 기점으로 하여 하나님은 속썩을 일만 태산입니다. 하나님은 골치 아플 일들만 계속해서 우리가 만들어내거든요. 하나님은 계속 가슴 아픈 일만 생겨나요. 근데 왜? 뭐가 아쉬워서? 도대체 왜? 그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절대자, 통치자 되신 하나님이 한 줌의 흙에 불과한 떠돌아다니는 티끌과 먼지에 불과한 나를 굳이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시키고야 마는가? 여기에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반드시 지게 돼 있습니다. 자식을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죠? 왜 그럴까요? 자식보다 힘이 없어서? 자식보다 돈이 없어서? 자식보다 지식이나 지혜가 없어서? 자식보다 사회적인 지위가 딸려서입니까? 아니요. 자녀는 죽었다 깨나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크기에 발꿈치도 못 따라갑니다. 자녀가 아무리 부모를 사랑해도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더 사랑할 수는 없어요. 부모가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깊게, 훨씬 더 크게 자녀를 사랑해요. 그래서 항상 지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쪽에서 반드시 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존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왜 찾아오셨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인데요. 그럼 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가? 몰라요. 그게 은혜예요. 천국에 가면 저도 물어볼 거예요. 사고 뭉친 저를 왜 그토록 사랑하셨는지. 그게 은혜라고 밖에는 우리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기에 나는 그렇게 특별한 사람도 대단한 사람도 큰 사람도 아니고 그냥 진멸시키면 딱 좋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섰을 때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해보면 좋을까요? 자,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 여러분의 삶에도 크나큰 상처를 남겨줬던 사람 있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만드는 그 사람 말입니다. 그 사람을 여러분은 용서하셨나요? 아마 적어도 수요 향수 예배를 나오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네, 용서했습니다라고 답하리라 확신합니다. 문제는 아마 여러분은 마음으로만 용서하셨을 겁니다. 용서는 했어요. 그거 하기까지 굉장히 힘들었어요. 굉장히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딴 사람은 다 몰라도 그 사람은 나한테는 그래서는 안 됐거든요.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사람 마음으로 용서했어요. 다만 그 사람을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지는 않습니다. 교회에서 또는 직장에서 저 사람을 보였을 때 그 사람에게 내가 다가가지는 않습니다. 내가 화해의 손을 내밀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으로 이미 다 용서했어요. 그래서 만일에 그 사람이 나를 찾아온다면, 그 사람이 먼저 나에게 다가온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사과한다면, 나에게 사죄한다면 저는 바로 안아줄 거예요. 바로 품어줄 거예요. 바로 용서해 줄 거예요. 이미 마음의 준비가 다 돼 있거든요. 이렇게 말하면서 찾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먼저 다가가서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은 없어요. 항상 마음으로만 용서하셨거든요. 내가 도저히 그 사람을 못 찾아가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면 한번 이 상황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때에 예수님이 이 땅을 찾아오시지는 않아요. 하늘 보좌에서 마음으로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다면,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신흉이라도 좀 해본다면, 정말로 내가 먼저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내가 알아서 하나님께 나가서 먼저 머리를 조아리면서 통회하는 심정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내게 영접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내가 구원을 해주리라 라고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계셨다면, 보좌에서 내려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보내시지 않았다면, 인류 역사상 십자가가 없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까요? 저입니까? 여러분입니까? 사도 바울일까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것을 결심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보좌에서 결심만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내려오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셨어요.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한단다. 이 손을 한번 잡지 않겠니? 나와 함께 이 길을 같이 가지 않겠니? 그를 한번 찾아오시지 않으셨어요. 집요하게, 끈질기게, 반복적으로 끝까지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두드리셔서 그분의 은혜로 마음문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회개할 줄도 모르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줄도 모르고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도 못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하나님은 용서를 결심만 하신 것이 아니라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셨습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폭적으로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쏟아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이제는 우리가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을 묻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의 발걸음을 떼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